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 SSN 자체 운용 역량을 호주에 이전하는 공동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23일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공동 성명에서 오늘 우리 오커스 국가들은 서호주 소재 HMAS 스털링 기지에서 잠수함 입찰 정비 주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영내 안정과 또 안보를 증진시키는 오커스 파트너십의 역사적인 이정표라면서 오커스 파트너십에 따라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영내 공격을 억제하며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TMP 개시와 관련해 호주 인력들은 지난 1년 동안 SSN 역량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유지, 통제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제공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이 같은 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호주의 SSN 획득의 중요한 단계로 호주 인력이 SSN 정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호주가 자체적인 SSN 역량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권적 준비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가 확보하게 될 SSN은 핵에너지를 추진 동력으로 하지만 핵탄두는 탑재하지 않은 재래식 무장 잠수함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은 23일 각각 미국 관리를 인용해 설리번 보좌관이 오는 27일부터 4일 동안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 타이완과 중국 간 분쟁, 미중 간 군사회담, 인공지능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의 중국 방문은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와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3일 경제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응해 중앙은행이 조만간 주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회담 기조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감소했고 노동시장은 더 이상 과열되지 않았고 공급 제약이 정상화됐다며 통화정책의 조정의 시기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연설 직후 미국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00포인트 약 1% 올랐고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1%와 1.6% 올랐습니다. 미국 통화정책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오는 9월 17일에 다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독일 가헤렌키렌 지역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공군기지 보안 수준이 이틀째 상향 조정 상태에 있다고 기지 대변인이 23일 밝혔습니다. 기지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 통신에 총 4단계로 이루어진 경계태세 중 두 번째 단계인 찰리 등급으로 전날 밤 상향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찰리 경계태세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거나 나토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모종의 테러 행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 발령됩니다. 기지 대변인은 나토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편대를 수용하고 있는 이 기지가 최소한의 인력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인근 독일군 기지의 수도 공급망에 대한 파괴 공작 가능성과 관련해 기지 보안 수준을 일시 상향 조정했던 사건과 이번 조정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또다시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23일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20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41대와 함정 7척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항공기 중 32대는 타이완 북부, 남서부 또 동부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기자였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2일 늦은 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정점으로 나흘간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당대회에서는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요. 정 부통령 후보 또 연사들의 의상, 패션도 뉴스의 중심이었습니다. 전당대회 첫날에 황토색 바지 정장을 입고 나온 카멜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에게는 여성은 화려한 색, 치마 정장이라는 관습을 깼다. 남성과 여성성의 타협을 잃은 힘 있는 정장, 패션 감각이 없다는 비판에 맞선 정면 돌파의 황토색이라는 해석과 함께 이 통넓은 바지에 각진 주름, 넥타이처럼 보이는 블라우스와 굵은 웨이브로 정리한 머리 모양까지 하나하나 세세한 의미를 달았습니다. 또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때 입은 블라우스의 짙은 감색 정장은 우아하면서도 새로운 권위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전당대회 둘째 날 연사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나왔는데요. 평소에도 남다르고 강한 패션 감각을 자랑했었는데 이번에는 어깨를 살짝 덮는 민소매에 또 전투복을 연상하게 하는 감색 바지 정장, 길게 따내린 머리 모양으로 강한 인상을 줬습니다. 정치권 뉴스는 물론이고요. 패션 잡지에서도 이 오바마 여사 의상을 크게 다뤘습니다. 여전사 같았다, 해방을 상징하는 머리 스타일로 연설에 힘을 더했다라는 분석이 쏟아졌고요. 이 어느 고급 브랜드의 최신 컬렉션이다, 허리벨트 등 디자인 구성인 이러했다 등 같은 옷을 입었던 모델 사진을 올려서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언론에서는 그 옷을 한국계 디자이너가 참여했다라는 점도 크게 다뤘습니다. 예쁘고 멋진 의상만 화제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티셔츠에 모자를 눌러쓴 동네 아저씨 패션이 회자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언급해서 공감의 박수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월즈 후보의 옷차림은 누군가의 지도를 받은 꾸며진 것이 아니라 집 옷장에서 직접 꺼내 입은 옷이 아니겠냐면서 소박하면서도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이웃집 아저씨 같은 서민 감성의 후보임을 부각해서 뉴스가 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8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3시 9분이 막 지나고요. 기온은 28도, 아주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먼저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8월 24일 오늘 토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고요. 원산은 오전에 장전과 자강도 강계, 장진과 김형권 지역은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5도고요. 낮 최고는 24도에서 33도입니다. 평양과 신의주의 낮 최고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 중강, 원산은 30도, 개성이 33도로 가장 높습니다. 해산의 낮 최고 29도, 청진은 27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겠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도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8월 24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열렸던 민주당의 전당대회 정리하는 특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22일 전당대회 내용 정리하고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또 부통령 후보 팀 월즈의 이력 살펴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 과정 하이라이트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전문가 견해 듣습니다. 솔즈베리 대학교 정치학과 남태현 교수 전화 연결됐고요. 끝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정한 민주당 정강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 전당대회 마지막 날 22일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나흘째 일정 어떻게 정리가 되죠?
네, 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끝으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38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연설했는데요.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현대 역사 들어 미국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연설 가운데 12번째로 짧은 연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는 연설이 전당대회의 어떤 정점을 찍는 그런 순서가 될 텐데.
맞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 연설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예, 해리스 부통령은 먼저 남편 더그 에모프 씨와 두 명의 의붓 자녀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팀월즈 부통령 후보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곳으로 자신을 이끌 길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예상치 못한 곳이었지만 그런 여정이 낯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길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대선 경쟁에 이렇게 뛰어든 일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갑자기 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런 예상치 못한 길을 언급한 후 어머니 이야기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19살 때 인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건너와 아버지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자신과 동생을 낳은 일, 또 이혼하고 두 자매를 키운 이야기 등을 전했는데요. 특히 어머니가 자신에게 불의에 대해서 결코 불평하지 말고 무언가를 하라고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신한테 큰 영향을 줬다고 얘기한 바가 있죠.
예,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검사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모든 사람이 안전과 존엄 그리고 정의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추행을 당했던 고등학교 때 친구 완다와 같은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 시절 법정에서 항상 되뇌었던 말이 나의 의뢰인은 오직 사람, 즉 국민이었다면서 자신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대통령에 출마했다고 말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On behalf of everyone whose story could only be written in the greatest nation on earth.
네, 정당과 인종, 성별, 모국어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을 이을 또 내가 함께 자랐고 열심히 일하며 꿈을 줬고 서로를 보살피는 사람들 같은 미국인들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에서만 쓸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진 모든 이들을 대표해 미합중국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한다고 해리스 부통령은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 서로를 돌보는 평범한 미국 사람들을 대표해서 대통령직에 도전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미국이 이번 선거를 통해 과거의 쓰라림과 냉소, 분열적인 싸움을 넘어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잠깐 얻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전당대회를 보고 있는 것을 안다면서 자신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해리스 부통령은 검사 시절 그 자신이 했던 일, 업적을 열거한 뒤에 또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이 미국에 가져올 후폭풍을 언급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Fellow Americans, this election is not only the most important of our lives.
네, 이번 선거가 미국인뿐 아니라 미국인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거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많은 면에서 트럼프 후보가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를 다시 백악관에 들여보내는 것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 재직 기간에 있었던 혼란과 재앙 그리고 그가 지난 대선에서 진 뒤에 벌어졌던 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했습니다.
네. 그 트럼프 후보가 지난 대선 결과 결과를 불복하고 또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건물에 난입한 사건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후보가 사기 혐의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권력을 다시 주면 그가 뭘 하려고 할지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축소, 건강보험법과 교육부 폐지를 시도했던 대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이 그 연설에서 국내외 정책 부분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예, 먼저 중상층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강하고 성장하는 중산층이 있는 미래로 가는 새로운 길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강한 중산층이 미국의 성공에 항상 중요했고 중상층 건설이 본인 대통령직의 결정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대통령으로서 노동자와 소상공인, 기업 그리고 기업인들을 하나로 모아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의료비와 주거비, 식료품비 등 생활비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낙태 문제도 얘기했죠.
예,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년간 전국을 다니면서 낙태 금지 조처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가 반낙태 조정관 자리를 만들고 주 정부들의 유산과 낙태 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데 그건 정신 나간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의회가 여성 생식권의 자유를 보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으로서 자랑스럽게 법안에 서명할 것이 라고 말했습니다.
자, 트럼프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부쩍 그 국경 안보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수십 년간 법 집행 기관이 있으면서 특히 국경에서의 안전과 안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안다고 해리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의 노력으로 지난해 초당적인 국경 강화법이 나오고 관련 기관들도 이걸 지지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을 사주해서 법안 통과를 막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하지만 자신은 국가 안보를 두고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말 들어보죠.
Well, I refuse to play politics with our security. And here is my pledge to you.
네,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후보가 폐기한 초당적 국경 안보법을 다시 가져와서 거기에 서명할 것이라고 해리스 부통령은 약속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해리스 부통령의 대외 정책도 좀 살펴볼까요?
예, 먼저 군 최고 사령관으로 미국이 항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전력을 보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주나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21세기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이 이기도록 하며 국제적 지도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자신은 대통령으로 우크라이나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과 굳건하게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죠.
예, 먼저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을 지금 마무리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항상 인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동시에 지난 10개월 동안 가자지구에서 있었던 일이 참담하고 무고한 인명이 많이 희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쟁을 끝내 이스라엘이 안전해지고 인질들이 풀려나며 가자에서의 고통이 멈추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존엄과 안전, 자유 그리고 자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에도 행사장 밖에서는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예,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와 가자지구에서 싸우는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시위가 또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친팔레스타인 단체 쪽에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이 연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측이 이걸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대회 세 번째 날 행사에서는 하마스에 잡혀간 미국인 인질의 부모가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 연설에서요. 이란과 북한이 언급됐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예, 해리스 부통령은 먼저 이란과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분자들로부터 미군과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주저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를 응원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연설이 말미로 접어드는 마무리되는 분위기였는데 이 결론부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정말로 미국을 사랑한다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자유와 기회, 열정, 존엄, 공정 그리고 한없는 가능성을 지지한다는 것을 서로에게 또 세상에 보여주자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요청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So let's get out there. Let's fight for it. Let's get out there. Let's vote for it.
네, 이제 나가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싸우고 투표하자는 겁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이야기의 위대한 다음 장을 함께 써나가자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연설하기 전에는 또 눈길을 끄는 연사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의 부모나 친척이 함께 연단에 나와서 총기 규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회장 안에서 흰옷을 입은 여성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여성 참정권 운동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었는데요. 과거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 그리고 1984년 때 제럴딘 파라로 후보가 흰 옷을 입고 후보 수락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 전당대회에 대해서 또 트럼프 후보가 반응이 했죠.
예, 연설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계정에 분노하는 어조의 글들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 연설이 끝나자 그는 지난 3년 반 동안 말 외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늘 밤에도 모든 것에 불평만 늘어놓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미국 폭스뉴스 방송에도 직접 전화해 해리스 부통령이 불평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 전당대회 마지막 날 대회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떤 인물인지 박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o in this campaign, I will proudly put my record against his any day of the week.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1964년 10월생으로 현재 59살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민자의 딸인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이면서 아시아계입니다. 자메이카 출신인 아버지는 미국 서부 명문대학인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지냈습니다. 인도 출신인 어머니는 저명한 암 연구자였지만 2009년에 타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름 카몰라는 인도 산스크리트어에서 따온 걸로 연꽃을 뜻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청소년기를 캐나다 퀘벡에서 보냈는데요. 12살 때 어머니, 여동생과 그곳으로 이주해서 퀘벡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뒤 미국으로 돌아와서 흑인 대학으로 유명한 워싱턴 DC의 하워드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요. 이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헤이스팅스 법률 전문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2004년에 샌프란시스코의 첫 여성 지방검사가 됐고요. 지방검사장을 거쳐서 2011년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자리에 올랐는데요. 유색인종 여성으로서는 최초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16년 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워싱턴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법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고요.
Attorney General Barr, has the President or anyone at the White House ever asked or suggested that you open an investigation of anyone? Yes or no? I will repeat it. Has the
법조인 출신으로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에도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한 차례 대통령 출마를 꿈꾼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한다고 발표했던 건데요. 당시 여러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서 유일한 유색인종 여성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선거자금 모금이 여의치 않자 12월에 중도 하차했습니다. 후보 사퇴 후에는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는데요. 2020년 8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은 그녀를 자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해리스 팀이 승리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자 유색인종 부통령이라는 새로운 미국 역사를 쓰게 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재임 기간에 낙태권 보호와 성소수자 인권 증진 등의 현안에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Today, black women are three times more likely to die in connection with childbirth. Native women are twice as likely to die in connection with childbirth.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건강보험개혁법을 강력히 옹호하고 지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비판자들은 그녀가 뚜렷한 행정 경험이 없고 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렇다 할 업적이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불법 이민 문제가 부각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현 정부의 국경 대응 노력을 이끌었다는 것도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Beat him again.
만일 11월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하고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은 또한 대통령의 부인을 일컫는 퍼스트 레이디 대신에 전례가 없었던 퍼스트 젠틀맨의 탄생도 보게 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14년 만 50세 생일을 몇 달 앞두고 유대계 변호사인 더글러스 에모프 씨와 결혼했습니다. 에모프 씨는 두 자녀가 있는 재혼이었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초혼이었는데요. 둘 사이에 낳은 자녀는 없습니다. 조이디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카멀라 부통령이 낳은 자녀가 없는 점을 빗대서 자식 없는 캐 레이디라고 불렀다가 큰 역풍을 받기도 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새엄마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어머니라는 뜻의 맘과 자신의 이름 카멀라를 합쳐서 마멀라라는 별명을 자녀들이 만들어줬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들은 마멀라는 미국의 현대 혼합 가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라면서 생물학적 자녀를 따지는 건 오늘날 미국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까지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 첫 유색 인종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 이번에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Thank you, Madam Vice President, for the trust you put in me, but maybe more so, thank you for bringing back the joy.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1964년 4월생으로 올해 60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는 동갑이지만 6개월 더 먼저 태어났습니다. 월즈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 대중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정치인입니다.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미국 중서부 네브라스카주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 때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아버지의 권유로 육군 주방위군에 입대해 2005년 전역할 때까지 24년간 복무했습니다. 1989년 네브라스카주 체드런 주립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졸업 후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 같은 학교 영어 교사였던 그웬 위플 씨를 만나 1994년 결혼했습니다. 월즈 후보가 고향 네브라스카주를 떠나 장차 정치적 고향이 될 미네소타에 자리 잡게 된 건 부인 그웬 씨의 영향이 컸습니다. 미네소타주는 부인 그웬 씨의 고향입니다. 이들 부부는 미네소타주 맨케이토로 이주해 그곳의 공립고등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월즈 후보는 학생들에게 사회와 지리 과목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학교 미식축구팀 코치로도 활동했습니다. 월즈 후보는 2006년 미네소타주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처음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12년간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18년 선거에서 미네소타 주지사에 당선됐고요. 2022년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보내는 중입니다. 주지사로서의 정치적 활동을 보면 이번 대선 최대 쟁점의 하나인 낙태와 관련해 미네소타주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이민과 관련해서도 꽤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미네소타주는 서류 미비 이민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소수자들의 성별 확인을 돕는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75% 넘는 주정부 일자리의 대학 학위 요건을 없앴습니다. 미네소타주는 또한 오락용 대마초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진보적 정책 추진에 월즈 후보는 진보적이라는 수식어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A leader who will help unite our nation and move us forward. A fighter for the middle class. A patriot who believes as I do in the extraordinary promise of America.
월즈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낙점받기 한 달 전 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을 이상하다고 말했는데요. 이상하다, 괴상하다는 이 표현은 트럼프 벤스 팀을 공격하는 민주당의 새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월즈 후보에 서민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야구 모자에 편안한 청바지와 상의를 걸친 서민적인 옷차림은 워싱턴의 주류 정치인이 아니라 동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친근한 동네 아저씨로 비치게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즈 후보의 군 경력과 음주운전 기록이 공화당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월즈 후보가 군 경력을 부풀렸다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월즈 후보는 선거운동 때 군 복무와 교사 경력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전투에 참가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즈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기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월즈 후보가 부통령 후보로 낙점된 후 소셜미디어에는 경찰에 체포된 후 찍힌 머그샷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06년 의원 선거 당시 그의 선거운동 책임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을 한 게 알려지면서 새삼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월즈 후보는 이 사건 이후 술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월즈 후보와 그웬 여사 사이에는 23살과 17살 두 자녀가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을 앞두게 됐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민주당 전 경선 과정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민주당 경선 과정은 예년과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하면서 현직 대통령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뒤 사퇴하는 흔치 않은 사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네, 경선 초반만 해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5일에 2024년 대선 재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영상에서 4년 전 내가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 우리는 미국의 영혼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Let's finish this job. I know we can. Because this 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s nothing, simply nothing we cannot do if we do it together.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일을 끝내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며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 도전한 후보가 없던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와 작가 메리앤 윌리엄슨 씨, 딘 필립스 미네소타주 연방 하원의원, 기업인 제이슨 팔머 후보 등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정치 명문가인 케네디가 출신인데요. 지난 2023년 4월 민주당 경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6개월 만인 작년 10월에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케네디 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측에 합류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후보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민주당 경선은 바이든 대통령의 독주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다른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대의원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 조지아주와 미시시피주, 워싱턴주 등에서 진행된 프라이머리 결과 대의원 과반 확보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고령과 인지력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주기주는 엄청난 경무와 스트레스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거죠.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런 우려가 폭증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예, 바로 지난 6월 27일에 열린 첫 대선 TV 토론이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말을 더듬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당 안팎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고요. 공개적으로 이를 요구하는 의원들까지 나왔습니다. 자,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성명을 통해 재선 포기를 알렸고요. 사흘 뒤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선 후보직 사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So I've decided the best way forward is to pass the torch to a new generation. That's the best way to unite our nation. You know, there is a time and a place.
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세대에게 횃불을 넘겨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신선한 목소리, 더 젊은 목소리가 필요하고 지금이 그때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신선하고 젊은 목소리로 해리스 부통령이 선택된 거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직을 사퇴하며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직 승계를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미니 예비선거를 치러야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잇따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고요. 해리스 부통령에게 선거 자금도 몰려들면서 혼란을 겪던 민주당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든 트럼프 대선 구도가 트럼프 해리스 구도로 재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23일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에서 첫 대선 유세를 했는데요. 자, 전직 검사로서 자신의 배경과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교하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네, 자신은 온갖 종류의 범죄자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유형을 안다고 말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네,
그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게 언제였습니까?
네, 이달 초입니다. 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명하기 위한 대의원 호명 투표가 8월 1일에 시작됐는데요. 유일한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일 대선 후보가 되는데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오하이오주가 8월 7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한 후보의 이름만 11월 대선 투표용지에 표시하는 걸 고려해 전당대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호명 투표를 지명했던 건데요.
네.
자, 민주당은 전당대회 둘째 날인 20일 이 형식상의 호명 투표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대선을 겨우 두 달 정도 남겨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겁니다.
맞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후보 지명에 필요한 충분한 대의원 수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영광이라며 여러분의 미래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던 대선 판도를 재편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 하이라이트 정리했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한 전문가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솔즈베리 대학교 정치학과의 남태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남태현입니다.
네. 자, 나흘간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평가를 여쭤볼까요?
예, 전체적으로 민주당 측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전당대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안도의 한숨, 바이든 대통령의 그 후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못 느꼈었는데요. 워낙에 그 트럼프 공화당 쪽의 기세가 세서.
네.
근데 이 전당대회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안도의 한숨을 쉰 게 아닌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에너지가 많았다, 웃음이 많았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큰 일은 아니지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해리스가 아니고 바이든이 왔었을 때는 어땠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작은 일은 아닌 중요한 대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대통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을 끝으로 절정에 달했던 전당대회였습니다. 연설을 쭉 보시고요. 만약에 그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미국의 국내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전망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해리스 후보에 대한 비평 중에 하나가 정책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통령이니까 아무래도 그 현 정부 내에서 부통령의 역할하는 것이 굉장히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는데요. 요 마지막 날 전당대회가 해리스 부통령이 자기의 그 정책의 방향에 대해를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그런 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방향을 제시한 것인데요.
네.
그 방향을 보면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중산층 중심의 경제를 강조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상대방 후보 트럼프의 어떤 부자 감세 정책을 꼬집으면서 중산층 감세 정책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주고 거기서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코노미를 만들겠다는 말을 되풀이를 했습니다. 중산층의 방점을 찍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인권을 강조를 많이 했죠. 물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수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성의 권리 특히 그다음에 낙태의 자유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또한 물론 공화당 측에서 트럼프 측에서 대비가 되는 지점이죠. 그다음에 그런 사회적 이슈를 얘기를 할 때 보면 여성의 권리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이라든지 이런 면을 강조를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민주당의 정책을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또 눈에 띄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측면인 것인데요. 요번에 해리스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국경 보호. 이것은 물론 사실은 트럼프 쪽에서 공화당 측에서 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국경을 보호를 해야 된다. 국경이 뚫려 있다. 근데 그것을 대응을 하면서 자기가 부통령으로서 공화당과 민주당 그 두 당의 그 국경 보호 법안을 썼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걸 다시 사인을 해서 법제화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경 보호 강조를 했고 동시에 이민자 개혁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 지위를 보호를 하겠다. 이민자법을 개혁을 하겠다. 또한 이민자 지위 합법화에 대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한 공화당의 그 정치적 공세를 막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죠. 지금 현 정부도 사실은 지위를 합법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지만 정치적으로 워낙 힘드니까 그게 안 지켜졌는데 그것을 계승을 하겠다 해리스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네.
그런 약속을 한 것이죠.
예. 자,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중에 우크라이나라든지 가자 전쟁, 북한의 김정은, 푸틴 대통령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대외 정책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대외 정책도 사실 이 현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의 AI 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 미국의 헤게모니를 지키겠다라는 면을 선명하게 강조를 했죠. 그다음에 나토와의 동맹을 관계를 굳건히 시키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독재자와 싸우겠다. 티란이라고 얘기하면서 독재자와 싸우겠다고 말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을 꼭 집어서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정은은 트럼프를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김정은이 생각하기에 더 상대하기 쉬운 상대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뭐랄까 굉장히 터프하고 공격적인 이미지, 미국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머스큘러한 그런 그 외교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 또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해리스 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기존의 외교 정책, 그러니까 나토와 등과 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외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미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벌들, 뭐 북한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에 대해서 친밀하게 다가갔던 것을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그것은 사실 이런 어떤 민주당이 늘 따라왔던 어떤 미국의 트레디션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를 생각을 해보면 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굉장히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이 아니었던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것을 예전 곳으로 돌려놓겠다 공언을 했었고 실제로 돌려놨고요.
네.
그다음에 해리스는 그것을 계승하겠다라는 공언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가자 전쟁에 대해서도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사실 당을 가리지 않고 늘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 이스라엘의 권리를 우리는 지켜주겠다. 해리스도 이번에도 똑같은 말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하마스 등 그런 이란계 테러 그룹을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뭐 제 귀에 들린 것은 팔레스타인들의 자립도 옹호하겠다, 보호하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것이라면 글쎄요. 좀 그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어떤 방향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인물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입니다.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됐는데요. 이 월즈 후보 지명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번 대선에서 어떤 효과,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사실 그 부통령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이 선거들이 박빙이다 보니 크지 않더라도 그 작은 그 공원도 아주 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백그라운드라든지 인간적인 매력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은 면을 채워준다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여성이고 백인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월즈 부통령은 백인 남성 뿐만 아니라 중부 출신이지요. 게다가 우리 어떤 이 미국 사회에서 중산층 가정의 남성의 상에 딱 부합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사실 해리스 부통령이 파트너로 꼽았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백인 남성 유권자들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네, 모든 전문가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모른다라고 말을 할 텐데요.
네.
사실 모릅니다. 뭐 그게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데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를 쭉 보면 트럼프 후보 측에서 기선을 잡았던 것이 뚜렷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바뀌면서 여론조사가 이제는 해리스 트럼프가 타이다 아니면 어디 곳에서는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는 것이 그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제 기세는 잡았다. 선거의 기세를 민주당이 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거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이 기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트럼프 측에서 이제 해리스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하지만 아직 제가 보기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데요. 우리가 지난 한 7년, 8년을 생각을 해보면 공화당의 정치는 사실은 트럼프 한 사람이 끌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공화당 주변의 어드바이저들과 의논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난 8년 동안 트럼프 한 명만을 기대해왔던 공화당으로서는 큰 약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굳이 전망을 하자면 이제 이 시점에서 해리스가 대선을 아주 경쟁적인 컴패러티브한 레이스로 다시 만들어놨고 앞으로 치고 나갈 여력이 있고 이에 대한 대응에 이 공화당이 잘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남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즈베리 대학교 정치학과의 남태원 교수와 함께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결산하는 개인적인 견해 들어봤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정한 2024 정강정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정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정강정책을 확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개막일인 19일 2024 민주당 정강정책 2024 파리 플랫폼을 채택했습니다. 정강정책은 국내의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는 문건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강정책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 새 정강정책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기 이전에 이미 정강정책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따라서 초안의 서문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출마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주어도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으로 그냥 명시가 돼 있는데요. 하지만 새 정강정책은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업적을 강조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어떻게 다른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뀐 이후에도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정강정책 초안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표지를 포함해서 92쪽 분량인데요. 분야별로 총 9장,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제1장은 경제 관련입니다. 경제를 아래서부터 그리고 중산층으로부터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전국 4,500개 지역, 5만 7천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로와 다리 등을 재건하며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노동자의 더 나은 급여와 혜택, 근무 조건, 노조 설립권을 위해 싸울 것이고 연방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미국 대선에서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민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남북 국경 상황을 포함한 이민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네, 이 국경을 보호하고 망가진 이민 제도를 고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강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국경을 보호하고 이민 제도를 개선하며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이 다카의 수혜자인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에 법안을 보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공화당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치를 선호했기 때문이란 지적인데요. 따라서 민주당은 망명 시스템 개선과 미국의 장기 체류 중인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의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국제정세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 정강정책의 마지막 9장의 주제가 바로 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입니다. 민주당은 동맹국에 결코 등을 돌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결속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와 협력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자체 방어권은 철통 같다고 밝히며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휴전 협정을 중재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어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고 그것을 실행할 군사, 경제, 외교,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유일한 행위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민주당 정강 정책에 실린 그 미국의 국내 문제 상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총기 관련, 투표권, 낙태권, 여성의 권리, 인종 간 불평등, 성소수자 문제 등에 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온 진보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을 강화하는 투표 자유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하는 한편으로 지난 2020년 연방대법원에서 폐기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되살려서 여성의 생식권을 회복하고 낙태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또한 의료부터 교육, 주택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종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매일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새로운 정강 정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